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2020년 봄. 청취자 여러분,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어떤 장면이죠?
중국 항저우에 위치한 그 유니트리 아시죠? 그 공장입니다.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말 그대로 진짜 쉴 새 없이 무섭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아, 생산 라인이 풀 가동 중인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창업자인 왕싱싱이 무대에 딱 서 있습니다.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을 무려 1만 대에서 2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죠.
네네.
그런데 좀 이상해요. 관중들은 그 무대 위에서 막 화려하게 쿵푸 동작을 하고 3m 공중제비를 두는 로봇을 보면서 막 열광하거든요. 근데 정작 무대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왕싱싱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서늘할 정도로 굳어있죠.
아마 그 무대 위랑 현실의 아득한 차이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묘기랑 현실의 차이요?
맞아요. 푹신한 매트가 깔려있고 모든 변수가 완벽하게 통제된 무대에서 공중제비를 도는 건 사실 일종의 쇼에 가깝거든요. 하지만 왕싱싱의 시선이 진짜로 향해 있는 곳은 거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를 보고 있는 걸까요?
평평하지도 않고 기름때가 묻어있는 진짜 공장 바닥이죠. 예측 불가능한 기류라던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 미끄러운 바닥, 이런 수많은 변수가 난무하는 그 현실 말입니다.
아, 2만 대의 쇳덩어리들이 그 가혹한 현장을 스스로 걸어다녀야 한다는 엄청난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실험실의 묘기가 아니라 공장 바닥의 그 거친 현실을 견디는 진짜 양산형 로봇이 탄생했는가?
네, 오늘 우리의 길잡이로 삼을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죠.
맞아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이자 김경진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제목이 중국 로봇 산업 2026 양산과 실전의 시대인데요. 저희가 오늘 깊게 살펴볼 부분은 바로 제8부 기업 인물 자료집입니다.
사실 이 자료집을 처음 봤을 때 단순한 기업 리스트가 아니라는 느낌이 확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었나요?
무려 118개나 되는 인물, 기업, 자본, 정책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얽혀 있는지를 촘촘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해부도 같달까요?
아, 해부도요. 좋은 표현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심층탐구에서는 이 김경진 변호사가 정리한 생태계를 샅샅이 뜯어볼 겁니다. 도대체 무슨 수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 1만 달러라는 거대한 벽을 박살내버리고 대량 양산 시대로 진입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쫓아가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공장 바닥의 가혹한 현실을 장악하기 위해서 중국 로봇 기업들이 빼든 첫 번째 무기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 무기가 무슨 엄청난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노골적인 그 파괴적 가격과 물량 공세였죠?
맞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등장했던 유니트리의 왕싱싱 창업자. 이 사람이 그 방아쇠를 땡겼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가 당긴 방아쇠의 파괴력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니트리가 중형 휴머노이드 모델인 G1을 어디에 올렸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보통 로봇이면 뭐 B2B 박람회나 연구소 거래망 같은 데 올리지 않나요?
아닙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동닷컴에 그냥 떡하니 올려버렸습니다.
징동닷컴이요? 우리가 쇼핑몰에서 물건 사듯이요? 네, 그냥 일반인이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게 일반 판매를 시작해버린 겁니다. 그때 가격이 딱 99,000위안이었어요.
잠깐만요. 99,000위안이면 환율을 대충 따져봐도 대략 1만 달러대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연구실에서 뚝딱뚝딱 조립하는 시제품도 아니고 상업용으로 완성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가격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역사상 진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완제품 상업용 휴머노이드의 가격표 앞자리를 1만 달러대로 확 끌어내린 거니까요. 싸게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많이 팔아서 현장의 실전 데이터를 그냥 싹 다 쓸어 담겠다는 철저한 계산이 깔린 전략이었죠.
와, 진짜 무서운 전략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 파격적인 가격조차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쟁자들에 비하면 되게 비싼 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네? 아니, 여기서 가격이 더 내려갈 구석이 있다고요? 완전히 미치는 장사 아닙니까?
선전에 있는 엔진 AI라는 기업의 행보를 보면 과연 그 한계가 어디인지 진짜 의심하게 됩니다.
엔진 AI요?
네. 이 회사의 창업자 자오퉁양은 원래 중국 전기차 기업 샤오퐁에서 휴머노이드 프로그램을 총괄하던 아주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독립해서 내놓은 과학 교육용 로봇 SA-01 에듀 모델이 있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아까 1만 달러보다 싸야 하니까 한 8천 달러 하려나요?
무려 3.85만 위안.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면 약 5,4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와, 미쳤네요. 1만 달러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5,400달러면 그냥 괜찮은 중고차 한 대 값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약간 옛날에 스마트폰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기기를 거의 원가 수준으로 헐값에 뿌려버리고 생태계부터 장악하려고 했던 그 치킨 게임.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양상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기기를 일단 쥐어주고 플랫폼에 꽉 종속시키는 방식이죠. 엔진 AI는 심지어 15분에 한 대를 조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 1만 대 생산을 공언했습니다.
15분에 한 대 조립이요?
네. 게다가 이 친구들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무기를 꺼내들었어요. 엔드투엔드 신경망을 통해서 로봇이 무릎을 굽히지 않고 사람처럼 곧게 펴고 걷는 보행 알고리즘을 개발해낸 겁니다.
엔드투엔드 신경망이요? 갑자기 전문 용어가 나와서 약간 당황스러운데 이게 기존 로봇 기술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만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무릎을 펴고 걷는 게 그렇게 대단한 기술인가요?
우리가 예전에 보던 로봇들, 예를 들어 그 유명한 회사들이 만든 계단 오르내리는 로봇 영상들 있잖아요.
네네, 많이 봤죠.
자세히 보시면 다들 무릎을 엉거주춤하게 굽히고 걷거든요. 그게 충격을 흡수하고 균형을 잡기가 훨씬 쉬워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엔지니어들이 다리를 몇 도 올리고 관절을 어떻게 움직여라 이렇게 일일이 코드를 짰어요.
아, 사람이 하나하나 지시를 내린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엔드투엔드 신경망은 그냥 목적지까지 넘어지지 말고 걸어가 이렇게 목표만 딱 줍니다. 그러면 AI가 수많은 실패 데이터를 학습해서 스스로 걷는 법을 깨우치게 만드는 거죠.
와, 스스로 학습한다고요?
네. 그래서 사람처럼 곧게 펴고 자연스럽게 걷는다는 건 그만큼 AI가 물리적인 제어를 거의 완벽하게 터득했다는 뜻이 됩니다. 엔진 AI는 이 걷는 영상 자체를 엄청난 마케팅 무기로 아주 잘 써먹었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AI가 통제하는 그 부드러운 기술력을 진짜 중고차 가격에 마구 뿌리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 기준 출하량 1위를 찍은 기업은 유니트리도 아니고 저 저렴한 엔진 AI도 아니라면서요?
네, 바로 아지봇이라는 기업입니다. 설립된 지 불과 3년 만에 출하량 5,168대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덥석 거머쥐었죠.
3년 만에요? 비결이 뭡니까?
이 회사가 단기간에 1위를 한 비결을 뜯어보면 로봇 산업이 나아가야 할 아주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화웨이의 이른바 천재 소년 출신인 펑주 후이 엔지니어가 창업을 했는데요.
천재 소년이요?
네. 그는 로봇을 그냥 사람 흉내를 내는 기계가 아니라 바퀴 대신 다리가 달린 컴퓨터로 재정의를 해버렸습니다.
다리가 달린 컴퓨터요?
네.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 데스크탑 컴퓨터 조립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메인보드에다가 원하는 그래픽카드 끼우고 메모리 자유롭게 갈아 끼우잖아요.
네네. 호환이 다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아지봇은 하드웨어 설계도 자체를 아예 오픈소스로 세상에 확 풀어버렸습니다. 누구나 부품을 자유롭게 갈아 끼울 수 있게 열린 생태계를 만들어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범용 운영체제를 쫙 깔았습니다.
아, 제가 아까 스마트폰 비유를 들었었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완전 무료로 풀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싹 다 끌어모았던 그 전략이랑 똑같네요.
정확합니다. 완벽한 로봇계의 안드로이드 전략이죠.
대단하네요.
하지만 엔지니어의 그 순수한 낭만과 이상만으로는 이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오래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돈이 돌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지배구조를 진짜 영리하게 짰습니다. 화웨이 부총재 출신인 아주 백전노장 덩타화가 회장 겸 CEO로 정격 합류를 합니다.
오, 엔지니어와 전문 경영인의 만남이군요.
네, 완벽한 역할 분담이죠. 천재 엔지니어는 뒤에서 혁신적인 플랫폼을 막 만들고 노련한 경영자는 밖에서 자본을 끌어오고 공급망을 쥐어짜서 원가를 불과 1년 만에 절반으로 확 후려쳤습니다.
이야, 자 그럼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그 근본적인 호기심을 좀 파헤쳐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1년 만에 원가가 반토막이 나고 상업용 로봇 가격이 5,400달러까지 기형적으로 확 낮아질 수가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반값 혁명의 진짜 비밀을 찾으려면 겉으로 보이는 완성품 뒤에 숨겨진 로봇의 뼈와 근육, 즉 부품 공급망으로 깊숙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저렴한 로봇 완제품만 보면 이 혁명의 진짜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핵심은 거대한 부품 대체 현상이 있거든요.
대체 현상요?
네. 로봇 관절의 핵심 부품인 하모닉 감속기 시장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모닉 감속기요? 이것도 사실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는 않는데 이게 관절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부품이죠?
아주 쉽게 말해서 모터가 너무 빨리 그리고 세게 도는 걸 꽉 제어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팔을 아주 부드럽게 굽히듯이 정밀한 힘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기어 장치죠.
아, 힘 조절을 해주는 거군요.
맞아요. 이게 없으면 로봇팔에 계란을 집으려다가 그냥 다 박살내버리겠죠. 원래 이 시장은 일본산 하모닉 드라이브 제품이 거의 꽉 잡고 있었습니다.
뭐 일본 정밀 부품 유명하잖아요.
네, 퀄리티가 엄청나니까요. 그때 대당 가격이 보통 1100위안에서 1200위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수 1위 기업인 녹적 해파가 거의 비슷한 성능의 중국산 제품을 600위안에서 750위안 사이로 시장에 툭 던져버린 겁니다.
와, 핵심 부품 가격을 그 자리에서 바로 반토막 내버린 거네요. 비싼 일본산에 의존하던 걸 중국산 내재화로 싹 돌려버린 거군요.
네, 하지만 감속기는 진짜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의 자료집에서 정말 소름이 돋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바로 행성 롤러 스크류라는 부품입니다.
행성 롤러 스크류요? 이름이 좀 거창한데 이건 또 뭔가요?
이건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리를 펴고 굽히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병목 부품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옵티머스 아시죠? 그 일대에도 무려 14개씩이나 들어가는 진짜 중요한 녀석이죠.
다리 하나 굽히는데 그렇게 정밀한 부품이 엄청 많이 필요하군요. 이건 가격이 얼마나 하는데요?
이게 원래 개당 1.2만 위안짜리였습니다. 되게 비싸죠.
1.2만 위안이면 꽤 비싸네요.
그런데 항저우 신검전동이라는 중국 기업이 이 부품을 1년에 무려 100만 개씩 찍어내겠다는 전용 기지를 착공해버렸습니다.
100만 개요?
네. 그러면서 내건 목표가 더 충격적입니다. 1.2만 위안이란 이 부품을 개당 635위안까지 낮추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했거든요.
네. 아니, 잠깐만요, 전문가님. 1.2만 위안에서 635위안이요?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을 해봐도 무려 95%를 깎아버리겠다는 건데.
맞습니다.
아니,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물리적인 재료비가 있고 가공비가 있을 텐데 95% 원가 절감이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거 원래 유럽 장인들이 막 손으로 정밀하게 깎아서 만들던 부품이라고 들었거든요.
바로 거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손으로 정밀하게 깎던 그 전통적인 방식을 거대한 산업용 프레스 기대로 완전히 갈아엎어버린 겁니다.
아, 기계로 쾅쾅 찍어내는 거군요.
네, 그 폭발적인 생산력의 근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전기차 생태계입니다. 이 거대한 산업적 전위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곳이 닝보에 있는 탁보 집단이라는 거대 자동차 부품사예요.
아하,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 만들던 그 솜씨랑 인프라로 로봇 부품을 대량으로 막 찍어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탁보 집단은 스스로를 단순한 부품협력사가 아니라 티어 0.5라고 부릅니다.
티어 0.5요? 보통 티어 1, 티어 2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스크류나 모터, 감속기를 낱개로 찔끔찔끔 납품하지 않아요. 테슬라가 준 도면에 딱 맞춰서 아예 로봇의 팔다리 관절 모듈을 자기들이 통째로 조립해서 납품해버립니다.
와, 복잡한 부품 조립까지 밑에서 다 끝내고 모듈로 툭 던져주면 로봇 제조사는 그냥 레고블록 맞추듯이 척척 끼우기만 하면 되네요. 공정이 미친 듯이 단순해지겠군요.
네, 탁보 집단의 실질적 지배인인 우젠수는 이미 590억 위안의 재산으로 닝보 최고 부자에 올랐을 정도입니다. 이 전기차 부품 생태계에 축적된 자본과 기술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증거죠.
상상 이상이네요.
자동차 실시를 깎아내던 그 묵직한 설비들, 정밀하게 기어를 깎던 노하우가 진짜 하룻밤 사이에 로봇의 다리와 관절로 구슬하니 이식되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압도적이네요. 뼈대와 근육을 전기차 공장의 힘을 빌려서 헐값에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면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질문이 하나 남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껍데기가 아무리 싸면 뭐합니까? 로봇을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진짜 핵심 뇌는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AI 연산은 미국산 칩, 그중에서도 엔비디아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수출 통제로 칩줄을 아주 꽉 쥐고 있는데 이 거대한 중국산 쇳덩어리들을 도대체 뭘로 똑똑하게 만듭니까?
이 지점이 사실 오늘 심층 탐구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미국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 중국은 역설적으로 뇌의 독립을 강제당했고 또 그걸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화웨이가 딱 버티고 있죠.
화웨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화웨이는 2020년 4월부터 승등 950PR이라는 자체 AI 가속기를 대량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등 950PR이요?
네. 출하 목표만 무려 75만 개에 달합니다. 가격은 미국산 엔비디아의 H200의 딱 3분의 1 수준인 약 7만 위안에 맞췄고요.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반론 하나 제기할게요.
네네, 해보시죠.
칩 하드웨어 자체를 베끼거나 뭐 성능을 비슷하게 만드는 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장의 AI 개발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엔비디아의 진짜 무기는 칩이 아니라 그 위에서 돌아가는 CUDA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잖아요.
맞습니다. 절대 무기죠.
전 세계가 그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우리 미국산 칩 빼고 중국산 화웨이 칩 씁시다 한다고 개발자들이 그걸 바로 쓸 수 있나요? 엄청난 소프트웨어 호환성 악몽이 펼쳐질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단순하게 하드웨어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언어 자체를 바닥부터 새로 배워야 하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생태계를 완전히 갈아엎고 있는 충격적인 일화가 이 책에 나옵니다.
오, 어떤 기업인가요?
바로 거대 AI 모델을 만드는 딥시크의 이야기입니다.
딥시크라면 요즘 AI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이 딥시크가 1조 파라미터급의 초고대 모델 V4를 출시하려고 하다가 일정을 석 달이나 연기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1조 파라미터라는 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의 성능인가요?
파라미터는 쉽게 말해 인간 뇌의 시냅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가 클수록 모델이 훨씬 복잡하고 똑똑하다는 뜻이죠. 1조 파라미터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AI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거대 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엄청난 모델의 출시를 왜 굳이 석 달이나 미룬 겁니까? AI 시장은 속도가 생명인데.
기존에 훈련시키던 미국산 엔비디아 칩 환경을 그냥 깡그리 버려버리고 중국산 화웨이 승등 950십과 또 다른 중국 칩 설계사인 캠브리콘의 하드웨어 환경에 맞춰서 모델 코드를 바닥부터 아예 다시 짰기 때문입니다.
와, 출시 시기가 진짜 생명인 그 피 튀기는 경쟁 속에서 석 달을 버리면서까지 아예 중국산 하드웨어에 딴 맞게 뇌 구조를 다시 설계해버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텐센트가 주도해서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린 딥시크에 막대한 투자를 부었고 현재 기업 가치는 590억 달러까지 폭등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결국 중국산 연산 칩이라는 국산 두개골 안에 중국산 AI 대모델이라는 국산 뇌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철저히 닫힌 생태계의 고리가 완성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대 플랫폼 기업 알리바바까지 쐐기를 박아버리죠.
알리바바요? 알리바바는 주로 전자상 거래 기업 아닌가요? 로봇이랑 무슨 상관이죠?
아사의 대모델인 통이천원을 로봇의 물리적인 제어에 아주 특화시킨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뭔가요?
통이천원 로봇 스위트라는 건데요. 알리바바 스스로 이걸 두고 로봇계의 안드로이드 순간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시스템인가요?
영세한 로봇 제조사들이 굳이 비싼 AI 칩을 로봇 몸체 안에 일일이 박아놓을 필요가 아예 없어집니다.
네. 그럼 뇌가 없는 거잖아요?
로봇 몸통만 깡통으로 싸게 만들고 알리바바의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그 거대한 대뇌를 그냥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클라우드에서 엄청나게 연산한 결과가 네트워크를 타고 쫙 내려와서 로봇의 팔다리를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죠.
와, 지금 쭉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한 부품 국산화 수준이 아니네요.
완전 다르죠. 값싼 전기차 부품으로 뚝딱 만든 관절에다가 미국을 완전히 배제한 중국산 AI 칩,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자국산 거대 AI 모델,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로 쏴주는 소프트웨어까지. 와, 미국 기술이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들만의 완벽하고 저렴한 두뇌와 육체를 통째로 완성했다는 뜻이군요. 이거 정말 무서운 기술 패권의 지각 변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몸통을 아무리 싸게 찍어내고 뇌를 철저히 독립시켰다고 해서 이 거대한 산업이 그냥 알아서 잘 굴러가지는 않아요.
그럼 또 뭐가 필요한가요?
이 엄청난 수량의 로봇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 막대한 자본의 수혈, 그리고 초기에 이 물건을 대량으로 사줄 거대한 수요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바로 보이지 않는 손들의 완벽한 삼각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삼각편대라면 정부랑 자본, 그리고 기업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정부의 움직임부터 볼까요? 공업정보화부, 즉 MIIT가 직접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지휘를 했죠?
이들은 2025년 말에 직속으로 TC8이라는 표준화 기술위원회를 세웠습니다. 주임위원인 셰사오펑 총공정사의 지휘 아래 아주 단호한 조치를 내렸죠.
단호한 조치요?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로봇의 하드웨어 나사 규격부터 소프트웨어 통신 규약까지 전부 하나로 맹렬하게 통일시켜버린 겁니다.
아하, 기업들이 각자 독자적인 규격 만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자원 낭비하는 걸 원천 차단해버렸군요. 호환석을 그냥 국가가 나서서 극대화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자본은요? 이 거대한 판을 벌리려면 돈이 진짜 천문학적으로 들 텐데요.
이 자본의 스케일은 솔직히 우리의 상식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공업정보화부와 재정부가 손을 딱 잡고 무려 60.6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 규모의 국가인공지능 산업투자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11조 원이요?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민간 벤처 캐피탈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가 국유 자본이 그냥 마중물로 시원하게 때려 붓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외 자본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아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 한창인데 설마 미국 자본이 들어갈 리는 없고 대체 어디 돈입니까?
중동의 오일머니입니다.
아, 중동이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벤처 부문인 프로스페리티 세븐이 프리에나 스피릿 AI 같은 중국 로봇 스타트업에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오일머니가 중국 로봇으로 흘러가는군요.
네,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지정학적 틈새를 중동의 막대한 자본이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고 있는 양상이죠. 야, 국가가 표준이라는 탄탄대로를 깔아주고 11조 원짜리 국유 펀드가 실탄을 든든하게 장전해주고 거기다 중동 기름값까지 막 밀려 들어옵니다. 자, 돈과 정책은 뭐 완벽하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결국 이 로봇이 수만 대씩 만들어져 나오면 누군가는 돈을 주고 사서 실전에 투입해야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초고대 수요는 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일반 소비자가 사기엔 아직 이를 텐데요.
그게 바로 이 생태계의 마지막 남은 퍼즐입니다. BYD나 CATL 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전기차, 배터리 대기업들이 자기네 진짜 공장 라인을 통째로 로봇들의 테스트베드로 쿨하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아, 공장을 아예 실험실로 쓰게 해주는군요.
네, 무거운 배터리를 나르거나 아주 위험한 공정에 로봇을 투입해서 실전 데이터를 무지막지하게 뽑아내는 거죠.
윈윈이네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이고 파격적인 장면은 따로 터졌습니다. 바로 중국의 국영전력회사인 국가전망에서요.
국영전력회사에서 로봇을 대량으로 산다고요? 대체 어디다 쓰려고요?
화력발전소나 초고압 변전소 같은 곳은 사실 사람이 순찰하거나 작업하기에 너무 위험합니다. 고압전류가 막 흐르니까 자칫하면 큰일 나잖아요.
아, 그렇죠. 엄청 위험하죠.
그래서 국가전망은 2026년 한 해에만 무려 68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순찰 로봇, 활선 작업 로봇 등 무려 8,500대를 무더기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단일 기업의 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죠.
와, 8,500대요. 청취자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기업 혼자 연구실에서 밤새우며 구군분투하는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국가부처가 표준이라는 고속도로를 확 깔아주고 11조 원짜리 기금이 실탄을 대주고 국영전력회사랑 대기업들이 만들어지는 족족 수천 대씩 싹쓸이 해주는 아주 완벽한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이 정도면 솔직히 로봇 스타트업 입장에선 망하는 게 더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네. 그게 바로 김경진 변호사의 자료집이 폭로하는 가장 무서운 진실입니다. 수백 개의 기관, 기업, 자본이 마치 하나의 지능을 가진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면서 산업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1만 달러, 아니 5,400달러라는 그 파괴적인 가격의 비밀부터 전기차 공장에서 쏟아지는 반값 부품, 미국을 철저히 배제한 중국산 AI 되뇌, 그리고 이 모든 걸 굴러가게 만드는 11조 원의 펀드와 초거대 수요 기업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뜯어보았습니다.
정말 거대한 흐름이죠.
네, 이제 이번 심층 탐구를 관통하는 선활한 결론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물결 앞에서 과연 한국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차갑지만 아주 객관적인 수치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세계 인간형 로봇 시장 점유율 78%를 중국이 거머쥐고 있습니다. 완전한 압도적인 독점이죠.
78%요?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국산화율이 여전히 43%에 불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봇 관절의 핵심, 그 감속기에 76%를 여전히 일본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요.
반도 못 미치네요.
게다가 모터를 돌리는데 필수적인 영구 자석은 88.8%를 중국산에 절대적으로 기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뼈대는 일본에, 근육은 중국에 기대고 있는 정말 위태로운 형국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혁명 초기에 목격했던 그 거대한 변화의 헤일이 이제는 두 발로 걷는 사람 형태의 금속 로봇이 되어서 몰려오고 있다는 게 실감이 확 납니다.
오늘 우리의 분석을 끝까지 함께 따라오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멀지 않은 미래에 중고차 한 대 가격에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주변의 공장, 물류창고, 나아가 가정의 인프라까지 싹 장악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인간 노동의 가치와 제조업의 주도권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정말 무거운 질문이네요. 값싼 육체와 더 이상 실리콘밸리에 의존하지 않는 독된 뇌를 가진 이 차가운 금속들 사이에서 오직 여러분만이 그리고 한국 산업만이 가질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무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2026년 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업에서 좀처럼 웃지 못하던 왕싱싱의 그 서늘한 얼굴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그가 바라보던 예측 불가능한 공장 바닥의 험난한 현실. 이제는 우리가 그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우리만의 무기를 날카롭게 벼려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죠.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이 무거운 질문을 고민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